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나는 살면서 두 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는 노벨 문학상이고 하나는 정신지체아로 태어난 제 딸입니다. 처음엔 슬퍼했지만 딸을 키우며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뒤에도 꾸준히 소설을 선보이면서 서양의 동향을 알렸고요. 어려운 어린이를 돕기 위해 펄벅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사회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환원한 작가 펄벅. 진정한 평화의 여신으로 불릴만 했네요. 그녀의 작품 대지, 오늘도 함께 하시죠. EBS 북카페, 저는 서현진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북카페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요, 케이윌의 선물이었어요. 은지원이 피처링을 했네요. 펄벅 여사에게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는 사람들, 남들을 더 배려하고 좀 성숙하고 큰 그릇이 되는데 그 아픔을 좀 아픔으로 승화시키기도 하죠. 그죠? 이동일 씨도 펄벅 여사님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아내가 좋아하는 오드리 헵번이 그랬다죠.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이유는 한 손은 자신을 위해,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해 도우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화장실에서 어디서 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 여사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인가요? 자신의 아들에게 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좀 길게 써가지고 코팅지를 딱 입혀가지고 화장실에 딱 붙여두셨더라고요. 누가. 근데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 여사도 그 나치를 피해서 굉장히 이곳저곳 많이 좀 돌아다니시면서 어린 시절에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류애가 정말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오늘도 펄벅의 대지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일부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성우 이민규, 천지선 최정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책사랑 저글링 이벤트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갈 길이 바빠요. 네. 펄벅의 이 대지가 워낙 긴 작품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자, 저글링 단어는 작품 대지와 관련된 단어 흑사랑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 1045, 그리고 반디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흑사랑 중에 한 글자 써서 주십시오. 맨 처음 흑사랑으로 조합되는 세 분께 문예출판사에서 펴낸 대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한 아내를 얻고 아들도 낳은 왕룡은 풍작으로 벌게 된 많은 은화를 벽 속에 모읍니다. 그리고 정초 명절을 맞아 떡을 만들고 아기에게 새 옷을 입혀 큰 집에 인사를 가죠. 노마님이 땅을 팔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부부는 그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셋째를 갖게 됐을 때 오랜 가뭄과 배고픔이 찾아오죠. 왕릉은 어쩔 수 없이 키우던 소를 잡아먹고요. 왕릉이 부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먹을 걸 나눠달라면서 무례하게 굽니다. 하지만 이 왕릉 부부는 굶주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땅만은 지키려고 하죠. 자, 이어지는 오늘 낭독 함께 해주시고요. 장구경의 월량 대표 아적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EBS 북카페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제90화 대지. 원작 펄벅, 각색 황초현, 낭독 서현진, 이민규, 천지선, 최정우.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 추워요.
배고파.
너희는 둘 다 큰 어른이고 지금 남쪽으로 가는 중이야. 그곳에 가면 날씨도 따뜻하고 날마다 먹을 게 있어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날이 저물어 거의 어둠이 깔릴 때쯤에야 읍내를 지나 남쪽으로 나온 그들은 어느새 남쪽 지방을 향해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휩쓸려 들어가 있었다.
이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가는 건가요?
굶주린 사람들이라 화차를 잡아타고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화차는 저기 저곳에서 떠나는데 은화 한 전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가 탈 수 있는 차들도 있어요.
화차? 화차라면 전에 들은 적이 있어. 차를 줄지어 매달아서 사람이나 짐승이 끄는 게 아니라 기계가 용처럼 허헉거리며 불과 물을 뿜어댄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도 화차를 타볼까?
그래요.
일어나라 애들아. 할아버지가 일어나시게 부축해드려. 우리는 화차를 타고 앉은 채로 남쪽으로 내려갈 거야.
어둠 속에서 용의 고함소리 같은 소음이 천둥처럼 울리고 불을 퍽퍽 뿜으며 두 개의 커다란 눈이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는 소동 속에 그들도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열려있는 작은 문을 지나 괴짝처럼 생긴 방에 들어가게 되자 그들을 뱃속에 집어넣은 채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는 물건이 어둠 속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은화 둔입해서 수십 리의 길을 가는 기차값을 내고 남은 돈으로 빵과 죽, 멍석을 샀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가 있으면 잘난 체하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멍석들을 한 대 엮고 움막을 지은 다음에 불쌍하게 보이게 흙과 오물을 몸에 바르고 구걸을 하러 나가야 해요.
일단 먹고 나서 구걸을 해야죠. 남쪽 사람들은 말이죠. 쌀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마다 공동급식소에 가면 한 푼을 내고 배가 터지도록 흰죽을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구걸을 해서 두부와 배추와 마늘을 사는 거예요.
일이라고요? 원한다면 부자가 탄 인력거를 끌고 뛰느라고 더워서 피땀을 뻘뻘 흘리겠죠. 난 구걸이 더 좋아요.
성벽을 따라 움막들이 있었다. 거리를 따라 사람들이 하나같이 빈 그릇과 물통과 양철통을 들고 걸어다녔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 끝에 빈민구제 급식소가 있대요. 다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봅시다.
건물 뒤쪽으로 흙으로 만든 아궁이가 있었다. 왕룡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커다란 아궁이들 위에 작은 웅덩이만한 가마솥이 걸렸고 그 속에서 쌀밥이 부글부글 끓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게 돌아갈 테니 질서를 지키시오.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어디 사는 누군가요?
이 도시의 부자들과 유지들이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세를 위해 남의 목숨을 구제해서 하늘의 은덕을 쌓고 싶어 선행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칭송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선행은 선행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마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와 얘기하는 게 짜증이 났는지 등을 돌리고 한가하게 콧노래를 불렀다. 왕룡과 가족은 움막으로 돌아와 여름 이후 처음으로 배불리 식사를 하고는 포만감에 이튿날 아침까지 잠을 잤다.
나하고 아이들, 그리고 아버님도 구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적선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버님의 백발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너희들은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소리를 치거라. 훌륭하신 선생님 적선하세요. 훌륭하신 아주머니 선한 마음으로 극락에서의 내세를 위해 적선하세요. 여러분이 던져버린 동전으로 굶주린 아이를 먹여주세요.
어디서 저렇게 소리치는 걸 배웠을까?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정말 많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소리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어려웠던 해에 노예로 팔렸던 거고요.
적선하세요! 훌륭하신 선생님, 적선하세요!
왕룡은 거리로 나가 수소문한 끝에 인력거를 끌었다. 바퀴가 둘인 삐걱거리는 이 나무차를 끌고 다니며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리라는 기분이 들었다.
아이, 겨우 26분이로군. 예. 그 늙은이 참 속도 좋구먼. 당신한테 제대로 줘야 할 돈의 절반밖에 안 줬어. 떠나기 전에 얼마를 달라고 그랬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뭐 그 사람이 가자기에 그냥 태우고 왔어요.
에이, 돼지고리 같은 변발에다 어딜 보나 촌뜨기라게 할 수밖에 없구만. 누가 가자고 하면 그냥 가고, 가면 얼마 주겠소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 멍청하긴. 이걸 알아두라고 이 멍청이. 백인 외국 사람 외엔 누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태우면 안 된다고. 백인들은 성미가 더럽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자면 어디든 마음 놓고 가도 돼. 그 친구들은 어찌나 바보 같은지 못하나 제값을 아는 게 없고 돈을 물쓰듯 하거든.
그는 오전에 한 명, 오후에 두 명의 손님을 더 태웠지만 밤에 벌어들인 돈을 모두 헤아려 보니 인력과 임대료를 제외하면 겨우 한 푼이 남았다.
추수철에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고생을 했는데도 겨우 한 푼밖에 못 벌었어. 그래도 나에겐 땅이 있어. 고향에 내 땅이 떡 버티고 날 기다리고 있다고.
고향의 땅을 떠올리니 그나마 마음의 평화가 느껴져 그는 움막으로 돌아갔다.
내가 하루 종일 구걸해서 다섯 푼이 안 되는 돈을 벌었고 큰애가 한 푼, 그리고 어린 둘째가 두 푼을 모았어요. 합치면 아침밥을 사 먹을 돈이 넉넉해요.
하지만 노인은 단 한 푼도 벌지 못했다. 하루 종일 길가에 얌전히 앉아있기만 했지 구걸은 하려 들지 않았다. 윗사람이다 보니 자식들이 밥은 먹여주리라 믿는 아버지를 야단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도 했고 추수도 하면서 내 밥그릇을 채워왔어. 그뿐 아니라 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아들도 뒀어.
네, 알겠어요, 아버지.
임현정의 땅끝에선 나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늙은 아버지, 그러니까 왕룡의 아버지죠. 노인까지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눈치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아, 참 3452님이 아무리 어려운 시간에도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덕분에 왕룡과 오란이 목숨을 부지해서 다행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본인이 네. 아니면은 뭐랄까요, 남들에게 아 정말 저렇게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쵸, 아까 네, 선한 마음으로 그쵸?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런 분들도 뭐 그럼, 있겠지만, 그쵸? 네, 네 뭐 저희가 낭독한 바로는 네네. 뭐 고래 그렇습니다. 네. 천주희 씨는 또 흙을 사랑하고 우직하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구걸하는 신세라니 마음이 아프네요. 제 말이요, 우리 왕룡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한영숙 님이요. 음향 효과, 각본 준비, 보이지
이런
않는.
이런 거는 제가 읽어줘야죠.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사전 준비가 엄청나 보여요. 늘 응원합니다. 정말 다들 너무나 멋있으세요, 성우분들.
아, 기다려야죠.
네, 이런 것들. 아니, 성우 말씀, 한영숙 님이 성우 말씀은 안 해줘가지고.
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제가 옆에서.
제가 말씀 들려 있어요. 놀라 그랬어요.
아, 성급했어요.
성우분들 막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성급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뭐 작가 펄벅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해드렸는데, 작품 대지가 성공을 거두던 무렵에 펄벅은 그 정신박약인 딸의 치료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고요. 또 중국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일했던 부모님처럼 자신도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자신이 그 아홉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키우기도 했대요. 아시아인 그 혼혈 아들 입양도 많이 하고요. 그랬다고 하는데 아홉. 안젤리나 졸리가 갑자기 떠올라요.
그죠.
아, 맞아요.
네.
맞아.
입양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내고 갈게요.
네, 이번 낭독에서 왕릉 가족이 이것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네.
사람을 뱃속에 집어넣은 채 끊임없이 으르렁거리고 천둥처럼 고함을 지르는 물건이라고 작가가 표현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차, 2번 화차, 3번 전차. 네, 왕릉 가족이 이것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차, 2번 화차, 3번 전차.
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반대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되신 분께 원두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낭독 이어갈게요. 그는 아침에 인력거에 태우는 사람들이 여자인 경우엔 시장으로 가고 남자인 경우엔 학교나 직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서양학문대학이나 중국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 이외에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왕릉이 태어난 안회이에서는 말이 느리고 저음이며 목구멍으로부터 솟아올라왔지만 지금 그들이 사는 캉수시에서는 사람들이 입술과 혀끝에서 부스러지며 튀는 듯 음절을 잘라가며 얘기했다.
내 전답들은 밀과 쌀과 약간의 옥수수, 콩, 마늘을 여유있게 한 해에 두 차례씩 천천히 소출을 내는데 이곳 도시 주변 농토에선 사람들이 쌀 말고도 이런저런 채소를 서둘러 생산하도록 땅에게 강요하고 있어. 악취가 나는 인간의 배설물을 한없이 비료로 줘서 흙을 못 살게 굴고 있어.
왕릉의 고장에서는 맛 좋은 밀빵 하나에 마늘 한 줄기를 곁들이면 훌륭한 식사여서 다른 게 필요 없었지만 이곳에선 돼지고기 완자, 죽순, 닭과 거위 내장을 곁들여 끓인 밥과 이런저런 채소 요리를 한다고 야단들이었고 어쩌다 어떤 순박한 사람에게서 어제 먹은 마늘 냄새라도 났다 하면 그들은 코를 높이 들고 소리쳤다.
아이고, 악취를 풍기고 변발을 한 북부 사람이 여기 와 있구만 이제.
마늘 냄새만 풍겼다 하면 포목점 주인들은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울 때처럼 푸른 무명값을 올려받았다.
저 이봐요. 내 인력거에 탄 게 뭐죠?
외국인이에요. 아메리카에서 온 여자요. 하하, 당신 수지 맞았어요.
뒤에 앉은 이상한 괴물이 무서워서 왕릉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땐 지쳐서 땀을 줄줄 흘렸다.
그렇게 죽어라 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보통 때보다 두 배나 되는 값인 은화 두 개를 그에게 쥐어줬다. 그는 은화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움막에 가져와 오란에게 얘기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만 내 그릇에다 푼돈이 아니라 은화를 던져줘서 전 그들을 보면 꼭 구걸을 해요.
아, 배춧국에 큼직한 돼지고기 덩어리가 들어있는 걸 보니 당신 오늘 외국인한테 구걸을 한 모양이구만.
이 고기는 내 거예요. 내가 슬쩍 해온 거예요. 부죽간 주인이 계산대 위에 큰 고기에서 그걸 베어놓고 한눈 파는 사이에 살짝 집어들고 도망쳤어요.
뭐야? 사거나 구걸해서 얻는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훔치는 건 안 돼. 우린 거지는 될 수 있어도 도둑은 안 된다고. 난 이 고기는 먹지 않겠다.
왕릉이 화가 나서 두 손가락으로 고기를 꺼내 땅바닥에 던져버리자 오라는 무감각한 표정으로 나오더니 고기를 집어 물로 씻어 다시 부글부글 끓는 냄비 속에다 넣었다.
고기는 고기예요.
맞아봐라 이놈아. 맞아봐. 도둑질에 대한 벌이다. 구걸도 모자라 도둑질까지 하다네. 우린 대지로 돌아가야 해.
움막들 주변의 땅에 눈이 녹아 진흙이 질퍽해졌을 때 왕릉은 그의 밭에 대한 벅찬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며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같은 날엔 밭을 갈아엎고 밀을 심어야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알아. 살아오는 동안 두 번에 또 두 번을 우리가 금년에 그랬던 것처럼 밭을 떠났고 그럴 때마다 그 땅에는 새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앗이 묻혀있지 않았어.
그래도 항상 돌아가시곤 했잖아요, 아버지.
땅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내 아들아.
그래요. 금년이 아니라면 내년이라도 돌아가야겠어요. 땅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봄비에 촉촉히 젖은 내 땅에 날 기다린다. 만일 나한테 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팔아 우리 땅으로 돌아가겠어. 그리고 늙은 아버지만 아니라면 굶주리면서라도 걸어가 돌아갈 테고. 하지만 아버지하고 어린 것이 어떻게 수십 리를 걷겠어.
딸아이 이외엔 팔 것이 없어요.
이봐, 난 아이를 팔진 않겠어.
저도 팔려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를 세도가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당신도 아이를 팔겠다는 얘기야?
저 혼자만 있다면 딸을 팔아 넘기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저도 종로롯을 호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땅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라면 이 딸을 팔겠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삭막한 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한이 있어도 말이야.
움막들의 마을에 봄이 술렁거렸다. 거지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언덕과 공동묘지로 가서 연약한 새 잎사귀를 내미는 민들레와 냉이를 캐먹을 수 있었으므로 전처럼 채소를 훔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왕룡은 그의 땅을 생각했다.
난 땅에 속한 사람이야. 발밑에 흙의 감촉을 느껴야 해. 봄엔 쟁기를 따라다니고 추수철엔 손에 낫을 쥐고, 그러기 전엔 삶에서 어떤 보람도 느낄 수가 없어.
내가 만일 황금을 갖고 있고 허리춤에 은을 달고 다닌다면, 그리고 저 부잣집 세도가의 첩들이 달고 다니는 진주와 그 아내가 갖고 있는 루비를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모여서 돈이 있다면 어떤 별미 음식을 먹고 싶고, 어느 멋진 찻집에서 노름을 하고 싶고, 어떤 예쁜 여자를 사겠다는 얘기들을 할 때 왕룡은 소리쳤다.
만일 내가 그 황금과 은과 보석을 갖고 있다면 난 그걸로 비옥한 땅을 살 거고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겠어요.
저런 촌뜨기 같으냐고? 이 돼지 꼬리 머리를 한 촌놈은 도시 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구먼. 이 친구는 소나 나귀를 쫓아다니면서 노예처럼 일만 하고 싶은 모양이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아는 우리들이 부자가 될 자격이 더 많은 거라고.
그래도 난 황금과 은과 보석을 비옥하고 풍요한 땅에다 바치겠어.
이문세의 조영남의 흐르는 강물처럼 듣고 왔습니다. 박효미 씨, 오랜만에 글 남겨요. 퇴근 후 저녁 먹자마자 라디오 켰어요 하셨고요. 오랜만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혜진 씨, 북카페 덕분에 라디오에 푹 빠졌어요. 현진 씨 너무 좋아요. 이런 것 좀 옆에서 누가 좀 읽어달라고요.
이런 거 읽어달라고요.
이런 것 좀요. 졸지 말고요. 저 스텔라님. 차 농민들의 순박한 삶을 그린 감동적인 소설을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마치 시간을 넘어와 있는 것 같아요. 생동감 넘쳐.
아, 네.
아, 화차 아까 그 저희 그 퀴즈 정답이죠.
네. 퀴즈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요거 보내시면서 뭐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빨리 보내세요. 정답 알려드렸으니까.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내보죠. 남방 사람들이 왕룡을 보고 돼지꼬리 머리를 한 촌놈이라고 놀립니다. 예전 중국인들이 많이 했던 머리로 두 발을 따 느린 머리 모양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삭발, 2번 상투, 3번 변발. 두 발을 따 느린 머리 모양입니다. 예전 중국인들이 많이 했던 머리가 뭘까요? 1번 삭발, 2번 상투, 3번 변발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 그리고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낭독으로 가보죠. 항상 새로운 무엇이 그의 눈앞에 불쑥 나타나는 이 도시에서 왕룡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보았다. 이상한 파란 눈과 무시무시한 코에 얼굴에까지 털이 난 서양 남자가 종이를 내밀었다.
나무를 십자로 엇갈린 철에 피부가 하얀 남자가 매달려 있네. 죽은 것 같은데. 아버지, 이 옆구리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피 좀 보세요.
이렇게 처형을 당한 걸 보니까 틀림없이 아주 나쁜 사람인가 봐.
왕룡도 아버지도 글을 읽을 줄 몰라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의논해도 알 수 없었고, 오라는 그것을 신발바닥을 튼튼하게 하려고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다른 종이 조각들과 함께 꿰매어 바닥에 댔다. 어느 날 빈 인력거를 끌고 손님을 찾기 위해 거리를 내려가던 왕룡은 몇 명의 무장한 군인들에게 남자들이 차례로 붙잡혀가는 걸 보았다.
체포된 사람들이 망리라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우리 운망 옆에 사는 사람도 있네.
인력거를 옆길에 밀어넣고 얼른 더운 물을 파는 가게 문으로 뛰어들어간 왕룡은 커다란 가마솥 뒤에 숨었다.
저기, 왜 영문도 모르고 남자들이 잡혀가는 거죠?
어디서 또 난리가 난 모양이 왜다. 도대체 뭐 때문에 밀고 밀리는 이런 싸움을 자꾸 벌이는지 누가 알겠소. 하지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랬으니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럴 거라는 걸 난 잘 알아요.
하지만 나처럼 난리 얘기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죄 없는 내 이웃을 왜 붙잡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군인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침구와 총포, 탄약을 운반할 짐꾼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어느 구장 사람이요? 이 도시에선 그런 광경을 늘 보는데. 저기, 또 군인들이 오네. 더 수그리시오.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긴 왕룡은 정신없이 뛰어 움막으로 돌아왔다.
내가 전쟁터로 끌려가면 늙은 아버지와 가족은 남아서 굶주리고 나도 전투지에서 피를 흘리며 죽을 거야. 다시는 땅을 보지 못할 거야. 나도 정말로 어린 딸년을 팔고 북쪽에 있는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껴.
며칠 후 그나마 남은 돈도 떨어지고 공동급식소도 문을 닫았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베풀어주던 사람들도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일자리도 없었고 거리엔 구걸을 할 만한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하늘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무서워요. 난 평생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이젠 제가 얘기로만 듣던 일이 닥쳐왔어요. 저기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거예요.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도시의 하늘에서 함성이 울렸다.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은 처음엔 희미하게 들리다가 점점 커지더니 거리를 가득 메웠다.
아니, 아직도 여기 앉아있기만 할 거예요? 내가 왔어! 부양자들의 집 대문이 우리 앞에 열려있어요!
부잣집의 거대한 철문 앞에 평범한 군중들이 마치 호랑이 포효 같은 함성을 질러댔고 서로 밟힐 정도로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들은 모든 괴짝이나 벽장에서 나타난 물건들을 차지하려고 서로 빼앗고 싸웠다.
다들 뭔가 가져가는데 나만 빈손이야. 난 평생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아 가진 적이 없었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그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뒤쪽 문까지 갔다. 이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몇백 년 전부터 만들어 놓아서 평화의 문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열려 있었다. 때마침 미처 피신을 못한 뚱뚱한 남자가 왕릉을 보고 넙죽 엎드리더니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고 애걸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절 죽이지 마세요. 당신한테 드릴 돈이, 많은 돈이 있으니 죽이지만 마세요.
돈? 돈이라고?
순간 왕릉은 자신의 가슴 속에 그런 목소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센 목소리로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그 돈을 내놔요.
여기요. 여기요.
뚱뚱한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로 몸을 일으켜 흐느껴 울면서 겉옷의 호주머니를 더듬어 황금을 잔뜩 꺼냈고 왕릉은 저고리 자락을 내밀어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는 또 이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더 내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나에겐 한 심한 삶 이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살찐 벌레를 터뜨려 죽이든 만들어 버리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마음이 너무나 약해서 소도 죽이지 못하는 인간이었던 왕릉은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들개처럼 그를 지나 도망쳐 모습을 감췄다.
우린 우리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일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김광석의 광야에서 듣고 왔습니다. 정말 몰릴 대로 궁지까지 몰린 왕릉. 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요.
있는데요.
우리 어제였나요? 소를 네. 잡을 때 진짜 슬퍼했잖아요. 네, 나는 네. 볼 수 없어 이러면서. 네, 참 그리고 김동성 씨는 대지를 읽으니까 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주인공들이 공통적 분모가 대지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 이 영화 항상 보면은 뭐 주말의 명화 이런 데서 해주잖아요.
네네.
EBS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
고정극장인가?
저 진짜 네. 맞아요. 이 대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스칼렛 오하라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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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잖아요.
뭐예요?
잠깐만요. 저만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아는 세대는 아닌 거죠?
네.
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약간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개미어리. 거예요? 네. 개미어리.
16인치인가요?
18인치.
18인치. 네,
엄청났죠. 비비안이.
맞아요.
본 것 같아.
그것만 기억나.
못 본 것 같아. 거짓말쟁이. 자, 오늘의 퀴즈 정답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왕릉 가족이 남쪽으로 가는 길에 탔던 이것은 2번 화차였죠. 원두커피 받으실 분 8,500번입니다. 두 번째 퀴즈, 예전 중국인들이 했던 두 발을 따아늘인 머리 모양은 3번 변발이었습니다. 돋보기 선물 세트 받으실 분 정향기 씨고요. 또 저글링 이벤트 당첨되신 세 분 책 돼지 보내드릴 거고요. 신연정 씨, 몽이 언니, 1452님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 게시판에 답글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이번 주 북카페에서 준비한 공연 이벤트 있습니다. 배우 윤석화 40주년의 헌정 연극 마스터 클래스. 전설의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 보러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마스터 클래스라고 보내주시거나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 글 남겨주십시오. 연락처랑 성함 같이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전주대학교 한동욱 교수님과 함께 사계절에서 펴낸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책 살펴보겠습니다. 옥상 달빛과 김도현이 함께했네요. 사랑이란 들으시고요. 여러분 잠시만요.